요즘 장안에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유명한 노래 오빠는 강남 스타일 아시죠? 이 노래가 도대체 왜 그렇게 난리인가? 제가 가사를 좀 꼼꼼히 한번 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어느 평론가의 정말 얘기처럼 약간 복고풍의 그 춤과 그리고 가사의 그 양아치스러움 외에는 별로 딱히 이렇게 꼬집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지금 한 100억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죠. 100억 뭐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런데 그 가사를 보다 보니까 그 운율처럼 뜨문뜨문 이런 후렴이 삽입돼 있더군요.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런데 일찍이 이 가사만큼 원래 원조가 있어요. 원조. 그분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갈 때까지 가고 싶어도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무슨 갈 때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눈에 원하는 대로 다 만져보고 겪어보고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쾌락의 끝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솔로몬의 고백이 과연 뭘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시 중에 그 여피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피족. 여피족이 무슨 뜻이죠? 그건 이제 영어의 이니셜을 조합해서 만든 신조어인데 그 YUP 이거를 이제 첫머리 글자를 따서 여피족이라고 하죠. Y, 0, 젊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젊은 층은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젊죠. 좀 폭이 넓긴 해도 젊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우리 뭐 3.1교회 연령층이 여기에 해당하는 주된 연령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0. 그 다음에 U는 울반. 도시를 얘기하죠. 젊고 도시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P, 프로페셔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젊고 도시에 모여 있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을 여피족이라고 하는데, 이 여피족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소득층이라는 겁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분들이 사회에 아주 그 경악할 만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보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사람들이 그 은밀한 외곽 어느 펜션에 모여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좀 설명하기도 부끄러운 이상한 짓들을 하는 바람에 경찰에 그 들통이 났죠. 그 소위 스와핑이라는 짓을 했어요. 다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경찰과 방송국의 뭐 PD가 함께 이제 취재를 하고 추적을 한 거예요. 물었겠죠. 도대체 당신들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짓들을 했냐. 그런데 거기에 적발된 사람들의 그 이구동성 같은 대답이 뭐냐면 권태로 와서, 자, 생활은 안정되고, 소득은 높은데, 매일 일상이 똑같은 거예요. 뭐 좀, 우리의 그 쾌락의 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뭐 새로운 거 없냐? 하다가, 이제 그렇게 간 겁니다. 근데 더 경악할 만한 게, 그 펜션 제공자가 목회자래요. 난 도대체 뭐 하는 목회자인지 모르겠, 그걸 목회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목회자래요. 참 씁쓸한데요. 오늘 여기 솔로몬이 2장 1절에 자기를 이제 한번 그 강남 스타일의 노래 가사 말처럼 갈 때까지 가볼까? 자기를 한번 이 쾌락에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즐겁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즐겁게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마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반드시 술이 전제된 쾌락을 얘기합니다. 술이 전제된 쾌락. 술 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첫째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술에 가장 그 쩐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뭐 춥기도 하겠지만 러시아 사람도 술 먹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에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이 젊은이들이 못지않아요. 저는 그 대학교 막 들어간 1학년 학생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너무너무 분하고 속상할 때가 많은 게 도대체 얘들이 술 먹으러 대학을 갔나 싶을 정도예요. 그 6년, 7년, 9년 어떻게 공부를 시켰습니까? 또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은 또 얼마나 노력을, 수고를, 애를 썼습니까? 근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뭐 동아리 모임이니 MT니 해가지고 선배들이 남녀 성별 차별 없이 그냥 무조건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 자체가 안 먹으면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사람 굿이라 취급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그 제대로 안 와 있는 애들은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두 마리 되고 이제 대학 내내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럼 술 먹으려고 도대체 대학 들어갔냔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또 문제가 틀려요. 가끔 가다 죽죠 또. 너무 먹여가지고. 애들이 아직 거기에 몸이 익숙해 있지 않은데 막 과하게 술을 퍼먹이는 바람에 그 결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죽음이 발생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술은 굉장히 이 사회 문제입니다. 그 엊그제는 또 뭐 이렇게 만취된 사람은 강제로 뭐 입원을 시키는 법안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다. 그건 또 인권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한국 사회는 이 술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술의 문제와 굉장히 신앙 고백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던 7월 1일 첫째 주일날 우리 젊은이 예배를 통해서 첫 설교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강이나 건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 고백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술은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충만, 이 말이 지배당하다 그 말이에요. 취하다,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을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어떤 것에게도 이양시켜서는 안 된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술 취하지 말랍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고백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요즘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맥주 정도는 요즘 뭐 음료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주, 술입니다. 아멘? 시원한 동의가 안 나오시는데? 아닙니다. 맥주, 술입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지니까 다 밀리는 거예요. 다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내내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쾌락의 밑바닥에는 이것이 항상 연관짓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 줄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여기까지만요. 자, 이제 솔로몬은 드디어 쾌락의 여정을 떠납니다. 이제 싸이의 노래처럼 이제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쾌락이라는 논리를, 이론을, 그 논리적으로 정의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에피쿠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인데, 뭐 제자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 어쨌든 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쾌락을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논리를 폈는가 하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즐거울 권리가 있다. 그러려면 인간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줘야 하는 가장 적이 뭘까? 그걸 연구했더니 죽음이라는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죽음. 그렇다.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을 저해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철저히 유물론적 사고방식이죠. 예. 그래서 나누고 쪼개지고 나누고 또 나누면 마지막 가장 최소 입자가 보통 우리가 원자라고 하죠. 아톰, 원자라고 합니다. 보니까는 사람이 죽고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결국 남는 게 원자라는 거예요. 원자. 이게 철저한 유물론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인생은 무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역설적으로 무슨 논리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그러니까 손에 땀이 있을 때, 아직 피가 끓을 때 즐겨야 된다. 이게 인간의 가치다. 그러니까 여기서 쾌락주의를 형성시킵니다. 이론적으로.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화무 11용여 늙어서는 못 노나니. 이런 노래가 그래서 나온지는 몰라도 어쨌든 사람들은 예. 아주 영빨이 있는 아이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쾌락으로 인생을 즐겨야 된다. 이 이론을 이제 에피쿠로스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그 쾌락의 끝을 향해서 모든 걸 겪는데, 첫째, 지식을 얻어보고 술로 육신을 던져보고 심지어는 선한 일까지 해봐요. 그리고 여러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일 저 일을 다 성취해 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것은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 다양한 문화의 얼굴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식의 욕구도 사실은 뭐의 일종입니까? 쾌락의 일종이에요. 원래 신학이라는 학문은 사람의 생명과 목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신학 그 자체가 좋아서 공부만 해요. 도서관에 10년씩, 20년씩 앉아가지고 목회 안 하고 애가 등록금을 내건 말건, 마누라가 품팔이를 하건 말건, 어떤 고생을 하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않고 도서관에만 앉아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한데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목회해야지. 그러면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아, 선배님, 너무 공부가 좋아요. 아주 패주고 싶어요, 진짜, 그럴 때는. 네? 여러분, 원래 공부라는 것은 그 생리 자체가, 공부가 갖는 생리적 그 성격이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공부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일종의 뭐예요? 지식의 쾌락주의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의 추구는 지식의 쾌락주의로 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술은. 제가 그 신문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저 울산에 사는 분인데, 한 날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이, 저기 지금 거리에 어떤 사람이 그 조랑마를 타고 돌아다닌다고. 그 복잡한 도심에. 그래서 이 웬일인가 하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붙잡아 봤더니 40대 후반에 그 울산에 사는 남자인데 이분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를 취소를 시켜? 그럼 내가 못 돌아다닐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350만원을 주고 조랑말을 한 마리 샀어요. 이것들 봐라, 내 면허를 취소를 시켜? 그리고 조랑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음주 승마는 교통법상 잡을 아무 근거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그 사람 뒤를 경찰 둘이가 졸졸졸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아니 이 사람 왜 쫓아다니냐 그랬더니 교통법규상 이 사람 잡아놓을 방법은 없고 이 사람 음주 승마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조랑말이 돌아다니다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오줌이나 똥을 싸면 이건 법규상 잡아놓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금지시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딱지를 띈대요, 그때는. 경찰 둘이 그 술 먹고 음주 그 승마하는 사람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뭐 취소, 다시 취소 위기에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긴 했어요. 하여간 술이 들어가면 사람은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대뇌신경을 제일 먼저 제압합니다.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고 술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판단하고 흔들거려요. 그래서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술의 지배를 당하면 딴짓을 하게 됩니다. 이상한 짓들을 하게 돼요. 별 인간의 죄성이 술을 통해 다 토해내지죠. 그러니까 술이 인간을 그런 식으로 쾌락을 줍니다. 평소에 못하던 짓을 용기를 내서 하게 돼요. 제 친구 하나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고백을 해야 될 텐데 걔가 고3 때입니다. 고백을 해야 될 텐데 고백을 할 수 없으니까 빈속에다가 소주를 먹고 그 여자 집 찾아가서 대문을 발길로 차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나와! 꽃이 있어 나비가 날아오는데 누가 말려? 나와!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두 오빠가 나왔는데 아빠하고 오빠가 나왔어요. 그래서 뒤지게 맞고 그 다음날 늦게 학교에 왔더라고요. 여기 멍이 퍼렇게 들어가지고. 술만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쾌락입니까? 그게 쾌락의 끝입니까? 또 하나의 쾌락의 모습은 선한 일.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선한 행위 중에 정말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에서 하는 선함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 선한 일들이 자기 쾌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자기 의로서 선한 일이 자꾸 반복이 되고 연습이 되면 그 선한 일마저도 쾌락의 일종이 될 수가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비즈니스, 특별히 한국 사람이 얼마나 워커홀릭이 많습니까? 일 중독자들이 많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무언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일 중독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해방 이후 50년 성적표가 딱 한 줄이에요. 일밖에 한 게 없다. 그 결과가 이런 산업을 이루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은 맞지만은 여기에 부수적인 아픔이 뭐냐 하면 한국 사회 남자들이 모든 직장인들이 일 중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뭔가를 움직이고 액션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일 중독. 일을 해야 뭔가 즐겁고 성취감을 느끼는.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커다란 쾌락주의의 일종이에요. 쾌락. 이걸 누가 다 해봤는가 하면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11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만. 시작!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좌절을 얘기할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를 좌절이라고 합니까? 보통 좌절을 얘기할 때는 하다 하다가 이것저것 장애가 발생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하지 못할 때, 꺾여버릴 때, 우린 그걸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좌절은 성격이 조금 틀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좌절은 정확하게 11절의 정의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볼까요? 그 후에, 그걸 다 겪어봤단 말이죠.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좌절이에요. 여기다 하고 온갖 땀과 인생의 투자와 노력을 거쳐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바람을 잡은 것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세월을 겪었나. 이게 좌절이에요. 이거는 하다 하다 부딪히는 절망보다 더 큰 좌절입니다. 그래서 그 가끔 가다가 유명인들 또는 연예인들 그 정상에 올라가서 우울증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좌절 때문에 그래요. 이건가 결국은. 여러분 여호와 심포도를 패러디한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꼭대기에 포도가 열렸어요. 밑에 여우, 여러 마리의 여우들이 서로 올라가려고 막 싸움을 해요. 치고받고. 근데 꼭대기는 몇 마리만 올라갈 수 있죠? 정상에는 한 마리만 올라갈 수 있어요. 결국은 강한 여우 하나가 모든 걸 다 때려눕히고 물리치고 올라갔어요. 이제 드디어 그 톡 건드리면 꿀물이 뚝뚝 흐를 것 같은 그 포도를 이제 따려는 순간인데 밑에서는 패배한 다른 여우들이 부러운 눈초리로 이렇게 올려봐요. 아, 얼마나 맛있을까? 저놈은 좋겠다. 드디어 정상에 오른 한 마리의 여우가 그 포도를 따서 입에 물었습니다. 탁! 어금니로 깨물었는데 온몸이 쩌릿한 신맛이 전율을 타고 온몸에 퍼집니다. 근데 밑에서는 입술 사이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떠냐 맛이. 그런데 포도를 입에 문 정상에선 여우는 야 뭐 맛이 이래 이럴 수 있어요? 못 그럽니다. 죽인다. 맛 죽인다. 속은 막 지금 쉬어가지고 미치겠는데 죽인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또 다음 타자가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그 다음 강한 놈이 올라갔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겠죠? 드디어 만면에 웃음을 띠고 그 꿀물이 흐를 것 같은 포도를 입에 물었습니다. 또 밑에서 여전히 부러운 듯 쳐다봐요. 탁 깨물어 꿀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그 신맛이 온몸을 타고 전율을 흐르게 만들어요. 이 밑에서는 야 맛이 어떠냐? 뭐라 그랬을까요? 죽인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굴 쳐다봤을까요? 제일 먼저 올라갔던 놈을 쳐다봐요. 저 사기꾼 같은 놈. 그러면서 자기도 진실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예수 없이 사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그 1%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허무의 행복을 찾아서 모조품 행복에 앉아서 서로 속은 푹푹 썩고 있는데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성경에 그런 인물 하나를 보죠. 롯은 이민자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최고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기자는 그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어떻게 정의하죠? 날마다 저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심령이 상하니라. 속은 썩고 있었어요. 행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이 좌절을 경험합니다. 좌절은 하다하다 담벼락에 부딪혀서 할 수 없는 것이 좌절이 아니라 이거다 하고 붙잡고 온갖 투쟁과 경쟁과 싸움 끝에 정상에 섰는데 바람을 잡은 줄 알았어요. 그게 좌절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제 12절 볼까요?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갖죠.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앞을 좀 보세요. 이제 이 솔로몬은 그 쾌락의 끝에 가서 절망을 만나죠. 그리고 돌이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회개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는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나머지 전부의 이야기예요. 아, 내가 그 끝에 가서야 내가 세 가지를 깨달았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잊어버린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뭡니까? 솔로몬이 돌이켜 쾌락의 끝에서 깨달은 것은 첫 번째, 똑똑하게 사나 미련하게 사나 두 가지가 똑같더라. 기억함이 없고 다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그냥 사자가 입고 가는 옷 입고 호주머니 없는 채 누워 숨져가는 것이 다 똑같더라. 이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아요. 죽은 자가 입고 떠나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게 솔로몬이 돌이켜 깨달았던 첫 번째 진리예요. 뭐 똑똑하게 사나, 가지고 사나, 없이 사나, 미련하게 사나 두 가지가 똑같더라. 전혀 기억됨이 없고 다 죽더라. 여러분, 2톤짜리 돌 850만 개를 쌓아서 무덤을 만든 걸 뭐라 그러죠? 피라미드라 그래요. 이태에 가면 있죠. 근데 그 안에 누가 잠들었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사람은 끊임없이 오랜 세월과 역사를 통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려는 시도를 본성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유독 그것이 강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어딜 가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저는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그 성지에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 왔다 가다 왜 써놔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관광 가이드 하는 분들이 아주 미치겠대요. 저것 때문에 욕먹느라고. 또 어느 산에 가보니까 노량진 삼식이 왔다 가다 이거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치가 기가 막혀요. 적어도 거기에다가 그 글자를 쓰려면 철저한 준비와 목숨 건 시도가 없이는 거기다가 쓸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근데 그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노량진 삼식이 왔다 가다 이거 써놨어요. 왜 그래요 도대체? 예? 이게 너나 할 거든 우리 본성이에요. 어떻게든 이름 석자를 남기려는 애씀. 근데 교회도 보면 이런 이상한 시도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이 두드러지고 인간이 스타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경향들입니다. 담임 목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 자리는 가만히 둬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예요. 가만히 둬도. 그런데 세월이 가보세요. 영향력이 본의 아니게 생기나 안 생기나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물론 저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가지. 사람의 영향력이 생기는 것과 크기로 세력과 힘으로 일하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능하면 리더는 안 나타나야 돼요. 꼭 나타나야 할 자리 외에는 리더는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금요 기도나 또는 제가 설교 안 하는 날에는 사복 입고 여러분 틈에 앉아서 그냥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려요. 어떤 분들 거의 다 못 알아보더라고요. 티셔츠 입고 앉아 있으니까 새벽에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3일교회는 그런 면에서 너무 좋아요. 못 알아보니까. 워낙 또 제가 젊게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착각은 자기 마음대로지만 어쨌든 리더는 가능하면 꼭 나타나야 될 자리 외에는 안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억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세월이 가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그냥 딱 역사에 한 줄로 써버립니다. 박 대통령 18년 통치 대단했죠? 한 1,200년만 지나보세요. 역사에 한 줄로 그냥 남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이 있었다. 이 정도로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 오시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두 가지를 지향해야 됩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지향적 교회와 종말론적 교회. 종말의 시간을 시간표에 맞추어서 행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종말의 시간에 시간을 맞춘다면 우리가 그렇게 애달파하고 애착 갖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많은 것들을 놓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뭘 깨닫는가 하면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솔로몬의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요. 이 고백을 여기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가스마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르호 보암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실한 아들한테 이 어마어마한 왕국을 지적인 재산과 물질적인 부를 물려주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부실한 녀석이 이거 제대로 간수를 하겠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목숨처럼 자기의 전 존재처럼 애쓰고 모으고 바등거렸던 그 모든 결과물들을 자기가 못 쓰고 가는 폐단이 있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 그 대부호로 알려졌던 록펠러 같은 경우에도 최고, 그때 당시 돈으로 최고 수입이 들어올 때가 850만 불이 한 달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의 상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비스켓 두 개에 우유 가지고 세 끼를 연명하고 있었어요. 몸무게 40kg. 기가 막히죠. 이게 사람은 자기가 번 걸 자기가 쓰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엉뚱한 사람이 씁니다. 참 재밌어요. 다 엉뚱한 사람이 써요, 사실은. 이병철 씨, 정주영 씨. 정주영 씨는 한때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는 100세까지 산다고 떵떵거렸거든요. 얼마 안 가셔가지고는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잔 칼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인데 이 할머니는 122세에 돌아가세요. 최장수 인물로 일단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어요. 이 장 칼망 할머니가 90세 때 그 이후에 누가 45세 된 분이 나름 꾀를 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뭐 저 할머니가 이제 90인데 삶은 뭐 1, 2년 더 살겠나. 길어야 100살은 못 넘길 거 아니냐. 이런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다가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매달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4,50만 원 액수가 돼요. 4,5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 이 큰 저택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달 이제 45세 먹은 이분이 4,50만 원씩을 생활비로 드린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사셨다고요? 122세. 근데 매달 생활비 대대 이 사람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77세에 죽었어요. 77세에. 그러면 할머니 돌아가시던 해 몇 달 전에 죽은 거예요. 계속 뭐만 하고 생활비만 대다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몇 달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122세에. 이게 사람이 겨우 생각해 낸다는 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못 써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 세대도 앉아 계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 자식들은 섭섭한 소리일지 모르지만은 그건 자식을 위한 소리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버는 과정 없이 받으면 그 돈은 반드시 나가끼게 돼 있어요. 로또 맞은 사람들 90% 이상이 왜 패가망신해서 인생을 이렇게 아주 망쳐놓습니까? 미국에 그런 사례만 연구한 사람들이 있죠. 로또 맞은 사람들이 인생 끝을 추적해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왜? 그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법이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배움 없이 결과물만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다 날리게 돼 있어요.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물질을 물려주지 마시고 그건 부모들이 알뜰하게 쓰고 가세요. 별로 쓸 데가 별로 생각이 안 나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하십시오. 얼마든지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좋은데 자식들에게는 건강한 정신과 교훈과 신앙을 물려주세요. 그것만큼 그 자식들에게 복된 유산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을 보십시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요 그리스도만이 기쁨임을 복으로 알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랫말에도 그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만든 가스펠송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여인이 평생 얼마나 많은 남편을 갈아치우고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허덕였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고 물동이를 집어던지죠? 예수님 만나고.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니라. 이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그분을 즐거워하는 진정한 인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갈급함. 주의 음성을 들리네 내게로 오라 영원히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하나의 신원에 내 갈급함 울진 소리 들은 소리
주의 음성 들리네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허덕였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목말랐습니까? 무엇에 그렇게 갈급하셨습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해갈을 우리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참 생수이십니다. 오늘 그분께로 나오십시오.